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 그리고 막 근육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먹는 밥,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 전체를 다 털어서 피 속에 떠다니는 당분이 딱 4g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4g이면 티스푼 하나가 채안 되는 양이죠, 사실상.
맞아요. 티스푼 하나. 만약 이 1티스푼의 균형이 아주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고도로 통제된 복잡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의 안전을 통제하려고 어떤 진짜 경이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음식이 우리 몸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파헤쳐볼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 연료가 밖에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약간 거대한 데칼코마니 같아요.
데칼코마니요? 어떤 점에서요?
그 외부의 유통 시스템은 오염이나 위험을 차단하려고 갈수록 막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정작 그 연료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시스템은 이 현대사회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거든요. 이걸 연결해서 추적해보는 게 오늘 아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 듣기만 해도 벌써 재밌네요. 자, 그럼 먼저 바깥쪽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연료가 식탁에 딱 오르기 전에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식품 산업의 규제 기술 쪽이죠.
네네. 제가 최근에 그 식품 규제에 관한 논문들을 쫙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거는 더 이상 위생 점검 나가는 공무원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막 거의 SF 영화 수준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요.
초창기에는 뭐 그냥 센서로 온도 재고 바코드 찍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랑 블록체인 거쳐서 아예 인공지능이 사전 예측을 해보려는 벙운기어 적에저터 뭐 하도 하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역할이 그냥 단순한 기록에서 예측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간 거거든요.
시각적 이해요?
네. 옛날에는 그냥 아그로 트레이스 같은 시스템으로 이 사과가 어느 농장에서 왔나 추정만 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볼수 없는 분자 단위의 속임수까지 컴퓨터 비전으로 다 잡아내고 있어요.
아,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욜로,욜로 V3 모델인가?
네네.
그걸 써서 어분, 그러니까 양식 물고기들 사료로 주는 생선가루 있잖아요.
네, PC밀이라고 하죠.
네네, 그 어분에 섞인 가짜 재료를 찾아낸다면서요? 아니, 솔직히 생선을 갈아서 만든 가루나 뭐 가짜 식물성 단백질을 갈아서 만든 가루나 우리 사람 눈에는 그냥 똑같은 칙칙한 갈색 가루잖아요. AI가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닐 텐데.
아주 미세한 픽셀 단위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픽셀이요?
네, 어분하고 식물성 가짜 단백질을 현미경으로 쫙 확대해서 보면요. 그 입자의 가장자리 형태나 아니면 빛을 반사하는 질감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 현미경으로 보면 다르게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욜로 V3 모델한테 정상적인 어분 현미경 사진을 막 수백만 장을 학습을 시켜요.
엄청난 데이터를 먹이는군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톱밥이나 식물성 단백질처럼 기하학적 구조가 뭔가 이질적인 입자가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된다. 그러면 단 0.1초 만에 화면에 빨간 박스를 딱 치는 겁니다. 이건 생선뼈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띄우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현미경 수준의 숨은 그림 찾기를 1초 만에 수백만 번 해내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럼 열화상 카메라 얘기는 뭔가요? 꿀에 섞인 가짜 시럽을 찾아낸다고 하던데, 꿀이 뭐 온도가 딱히 특별할 게 있나요?
아, 거기서 바로 AI의 진가가 또 발휘되거든요. 열역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 그 천연꿀하고 옥수수 시럽 같은 가짜 꿀은 가열했다가 식힐 때 차이가 확 납니다.
식힐 때요.
네, 열을 머금고 다시 뿜어내는 속도, 그러니까 열 용량하고 열 전도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 화학 시간 같은데요?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두 액체를 살짝 데웠다가 식히면 진짜 꿀이랑 시럽이 식는 속도가 달라서 카메라 화면상에서는 마치 두 액체가 전혀 다른 형광색을 띠는 것처럼 쫙 분리되어 보입니다.
아, 인간 눈에는 똑같이 끈적거리는 노란 액체인데.
그렇죠. 근데 카메라와 AI의 눈에는 열을 내뿜는 리듬이 전혀 다른 완전 이물질로 딱 보이는 거죠.
와, 진짜 무시무시한 디지털 사냥개네요. 온도, 식는 속도까지 계산해서 가짜를 물어뜯다니. 근데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우리 기술이 이렇게 분자 단위의 가짜까지 다 찾아내고 유통 과정의 온도 변화까지 다 예측할 정도로 완벽하다면서요. 근데 왜 저는 여전히 뉴스 틀면 맨날 무슨 대규모 식중독 사태 터지고 불량식품 리콜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 첨단 시스템에 대체 무슨 사각지대가 있길래 계속 뚫리는 건가요?
사실 그건 기술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정보의 섬, 데이터 사일로 현상 때문이죠.
정보의 섬이요? 데이터가 갇혀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아무리 엄청나게 똑똑한 AI 모델이 있어도 얘가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농장부터 운송업체, 가공공장, 그리고 정부부처의 데이터가 하나로 쫙 통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
네, 현실은 식약처 따로, 농림부 따로,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자기들 영업비밀이라고 데이터를 꽉 치고 절대 안 내놓죠.
아하, 자기들만의 서버라는 섬에 딱 갇혀서 안 나누는 거군요. 관할권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천재 브레인을 만들어 놓고는 걔를 그냥 깜깜한 방에 가둬두고 퍼즐 조각 몇 개만 뚝뚝 던져주는 꼴이에요.
아,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야 진짜 사전 예측이 되는데 이 정보의 단절이 사실상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술은 이미 번영기인데 우리 인간들의 소통 시스템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씁쓸하지만 사실이죠.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겹겹이 처진 디지털 검문소를 무사히 다 통과해서 완벽하게 검증된 식재료가 드디어 우리 식탁에 올랐다고 쳐볼게요.
네,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차례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바로 현대인들의 영원한 애증의 대상, 탄수화물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당분이 딱 4g이라고 했잖아요.
네, 1티스푼.
제가 영양학 강의 자료를 보니까 이 4g이라는 놀라운 사실하고 탄수화물의 화학적 구조가 엄청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그냥 무조건 살찌는 적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쉬운데 화학적으로 보면 그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당류, 다당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소화효소가 가위질을 할 필요도 없이 혈관으로 즉각 쏟아져 들어가는 단순한 단당류가 있고요. 반면에 수백, 수천 개의 당분자가 막 얽혀 있어서 일일이 끊어내야 하는 전분이나 글리코겐 같은 다당류가 있죠.
와, 근데 그 소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 몸의 줄다리기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아주 정교하죠.
혈당이 그 4g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서 높아지려고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뿜어내서 당을 근육이랑 간에 우겨넣고 창고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밥을 굶거나 막 에너지를 써서 혈당이 3g, 2g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이번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출동해서 간에 저장된 비상식량 창고문을 부수고 당을 다시 피 속으로 흩뿌리는 거고요.
그 극도로 정교한 줄다리기 덕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신기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정교한 시스템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해킹이요? 어떻게요?
강의 자료에 나왔던 저항성 전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갓 지른 뜨거운 밥. 그거를 그냥 차갑게 식히기만 해도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마법처럼 바뀝니다.
아, 저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밥을 식히면 칼로리가 낮아진다, 살 덜 찐다 이런 말. 근데 그게 정확히 몸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길래 그런 건가요?
뜨거운 밥의 전분 분자들은 약간 느슨하게 풀어진 털실 뭉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털실 뭉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있는 소화효소라는 가위가 아주 쉽게 싹둑싹둑 잘라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혈액으로 쫙 흡수시킵니다.
혈액당이 확 오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히면 이 전분 분자들이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결정 구조로 꽉 재배열이 됩니다.
아, 뭉쳐버리는군요.
네. 분자들이 딱딱하게 뭉치니까 소화효소 가위가 날이 들질 않는 거예요.
아하, 가위질이 안 되니까 포도당으로 쪼개지지도 않고 당연히 혈당을 올리지도 못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하고 소장을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소화에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 그래서 저항성.
네, 그리고 대장에 딱 도착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을 엄청나게 개선해주죠.
와, 대박이네요. 온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에너지원에서 유산균 비료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네, 놀라운 화학의 세계죠.
근데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엄청 큰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요?
아니, 우리 혈액은 단 4g의 포도당만 허용하고 인슐린이 그걸 미친 듯이 방어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철저하게 방어하죠.
그렇다면 제가 막 마라톤 경기나 투르드 프랑스 같은 사이클 경기 볼 때마다 선수들이 마시는 그 스포츠 음료들은 뭡니까? 그 음료 한 통에 막 포도당이랑 과당이 수십 그램씩 들어있는데 선수들은 달리면서 그걸 몇 통씩 막 들이붓거든요.
아,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물학 법칙대로라면 그 선수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인슐린 시스템이 완전 망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버티죠?
일반인의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말씀하신 대로 인슐린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창고가 이미 꽉 차 있는데 물건을 막 강제로 쑤셔놓는 격이니까요.
그렇죠. 당뇨 걸리기 딱 좋죠.
하지만 한창 달리고 있는 선수의 몸은 글리코겐 창고가 통통 비어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진공청소기 상태가 됩니다.
아, 진공청소기. 창고문이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라는 건가요?
약간 비슷하죠. 그 스포츠 영양학 자료를 보면 체중 60kg의 엘리트 선수가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는 하루에 자기 체중 1kg당 10g, 그러니까 무려 하루에 600g의 탄수화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00g이요? 와, 그거 쌀로 치면 어느 정도예요?
쌀 한 2kg을 씹어먹어야 나오는 엄청난 양이죠.
세상에.
훈련 중에는 근육을 움직이는데 당이 미친 듯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음료를 통해서 막 50g, 100g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와도 혈관에 머물면서 말썽을 피울 새가 없는 거예요.
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버리는군요.
맞아요. 즉시 근육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타버리거나 그 텅 빈 창고를 채우는데 스펀지처럼 쫙 흡수됩니다. 인슐린이 나서서 제어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연료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이 선수들한테는 엔진 멈추는 걸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엘리트 선수들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스포츠 음료 쫙쫙 들이키고 엄청나게 먹으면서 운동만 하면 완벽하게 건강해야겠네요. 연료 탱크 크기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르니까 소화도 척척 다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근데 인간의 몸이 무슨 깡통으로 만든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극적인 임상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그 스포츠 의학 자료에 나왔던 사례요?
네. 30대 여성 트레일 러너의 이야기죠. 이 선수가 엉덩이부터 무릎 뒤쪽까지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 이른바 좌골신경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요.
트레일러너면 산속에 있는 험한 흙길이나 바위 막 뛰어다니는 선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테니까 당연히 골반이 틀어졌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다고 진단이 나왔겠죠?
대부분의 정형외과적 접근이 딱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선수의 신경통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근육도 관절도 뼈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바로 완전히 붕괴되어버린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로 인한 심각한 영양결핍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장이 망가진 것하고 엉덩이 신경이 아픈 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위치가 가깝다 이거 말고는 연결고리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신경세포를 전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 겉면에는 껍질, 그러니까 피복이 덮여 있잖아요.
네네.
우리 신경세포도 미세한 피복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걸 복구하고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비타민 B분이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미세 영양소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장뇌 연결 메커니즘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장뇌 연결이요?
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쪽쪽 흡수해서 신경으로 보내줘야 통증이 사라지는데 이 선수는 장벽이 완전히 망가져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안에서 썩고 있었던 겁니다.
헐.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가면서 통증이라는 비명을 지른 거죠. 엉덩이 쪽에서.
맙소사. 엉덩이 신경이 디스크에 눌린 게 아니라 굶어서 아팠던 거군요. 와, 진짜 반전이네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몸을 가진 엘리트 선수의 장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건가요?
세 가지 치명적인 요인이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산속을 먼 물리적으로 뛰다 보니까 갈증이 나서 계곡물을 그냥 마셨거든요.
아, 산에 있는 물이요?
네. 근데 그 물이 있던 기생충이 장내 환경을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와, 기생충.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음식을 제대로 안 씹고 그냥 막 삼키는 습관이었어요.
아, 물리적인 분쇄가 안 된 덩어리들이 위에 막 쏟아지니까?
그렇죠. 소화 시스템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교란이었어요.
자율신경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철저하게 부교감신경, 즉 몸이 편안하게 딱 이완된 휴식 상태일 때만 작동을 합니다.
아하.
반대로 막 곰한테 쫓길 때 켜지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위나 장으로 가는 혈류를 싹 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피를 다리 근육이랑 심장으로 쫙 보냅니다. 도망쳐야 하니까.
아, 이 선수는 험한 산을 목숨 걸고 뛰는 극강의 훈련을 매일같이 했으니까 뇌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곰한테 쫓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몸이 하루 종일 투쟁 도피 상태, 그러니까 비상 상태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와.
장으로 가는 피가 차단되니까 위장은 운동을 멈추고 파업을 해버리죠. 그 상태에서 씹지도 않은 음식을 막 들이부으니까 소화는커녕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고 염증을 일으켰던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결국 휴식 없는 고강도 훈련이 장 기능을 끄고 흡수되지 못한 영양 결핍이 엉덩이 신경통이라는 도미노를 쓰러뜨린 아주 완벽한 인체의 나비효과인 셈이죠.
와, 이거 들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점심 샌드위치 대충 씹어넘기면서 모니터 노려보던 제 자신을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제 몸도 지금 전투 중인 줄 알고 소화를 멈췄을 텐데 이게 단지 엘리트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는 게 다 같은 원리거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연료를 넣기만 하면 굴러가는 땅통 자동차가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화학공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교한 시스템이 외부의 극단적인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진짜 가장 어두운 사례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 네. 여성 선수 증후군 3증후, 트라이어드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 내용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가장 완벽한 AI랑 같습니다. 이 트라이어드, 즉 세 가지 증후군의 연쇄 반응은 그 환경의 압박 때문에 뇌가 스스로 자기 시스템 전원을 꺼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죠.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식이장애에서 지적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코치의 압박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훈련은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먹는 건 극단적으로 줄이는 강박적인 다이어트 상태에서 시작되죠.
그럼 몸 안에서는 대체 어떤 화학적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건가요?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 시상하부가 인여 에너지를 계속 계산을 합니다.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극간의 기하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지금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식 기능을 유지할 에너지가 도저히 없다. 그리고는 생식 시스템의 스위치를 아예 확 내려버립니다.
아, 살기 위해서?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무월견입니다.
뇌가 불필요한 시스템을 강제 종료시킨 거군요. 근데 생리가 멈추는 게 그냥 호르몬 불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뼈를 녹여버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아니, 무월경이 어떻게 골다공증이라는 세 번째 도미노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게 에스트로겐의 숨겨진 역할 때문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뼈의 밀도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문장 역할을 하거든요.
뼈의 수문장이요?
네. 우리 뼈 속에서는 낡은 뼈를 막 갉아먹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고 새 뼈를 짓는 조골세포가 있어요. 얘네 둘이 평생에 걸쳐서 집을 부수고 짓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 새로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에스트로겐은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너무 날뛰지 못하게 딱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근데 무월경으로 에스트로겐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헉! 그럼 뼈를 부수는 놈들을 말릴 브레이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뼈를 갉아먹는 속도가 새로 짓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게 돼요. 한창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10대, 20대 선수들이 1년에 뼈 질량의 막 5%씩을 잃어버립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세상에. 결국 70대 노인처럼 진짜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지는 피로골절, 즉 골다공증 단계로 추락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경기력을 높이겠다고, 기록 단축하겠다고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결국엔 내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물리적으로 싹 녹아내린 거잖아요.
비극이죠.
이건 약간 그거 같아요. 레이싱카가 랩타임 1초라도 줄이겠다고 차체를 가볍게 만들려고 멀쩡한 좌석을 다 떼어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차가 여전히 무겁다고 느끼니까 이번에는 엔진 속을 돌면서 마찰을 막아주는 필수 엔진 오일이랑 냉각수까지 싹 다 빼버리는 격이죠. 무월경이 바로 엔진 오일을 빼버린 상태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출발선에서는 차가 몇 킬로그램 가벼워져서 남들보다 팍 튀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첫 바퀴 코너를 돌기도 전에 엔진이 그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시뻘겋게 타버려서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폐차장 신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예 달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죠.
대체 왜 선수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 막 뿌리 깊게 박힌 편견 있잖아요. 얇고 가벼워야 기록이 좋다. 이런 잘못된 믿음.
아, 맞아요.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 같은 종목들.
네, 게다가 피부 노출이 많고 몸에 딱 붙는 유니폼이 주는 시각적인 압박감도 엄청 하고요. 또 라커룸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마름 경쟁. 이것도 선수들을 엄청나게 압박합니다.
선수들끼리 눈치 보는 거.
그렇죠. 여기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완벽주의적이고 코치한테 순응하는 선수의 심리적 성향이 결합되면 그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매뉴얼이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역할을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치는 선수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서 절대 단 한마디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체중이라는 지표 자체를 훈련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아예 배제하라는 게 핵심이죠.
체중계 자체를 치워버려라.
네. 육체적 압박을 가해서 일시적인 성과를 쥐어짜내는 방식은 뼈를 녹일 뿐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과 향상은 긍정적인 혼잣말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멘탈 스킬, 그리고 연료통을 꽉꽉 채워주는 완벽한 영양 공급에서 나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몸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해야 진짜 성능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몸이라는 시스템이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최고의 퍼포먼스가 발휘되는 거죠.
휴, 자,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어느덧 도착지에 다다랐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두 시스템을 막 관통해왔습니다.
네, 밖에서 안으로. 아주 긴 여행이었죠.
처음에 그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 섞인 가짜 생선가루 하나 잡아내려고 수백만장의 현미경 사진을 학습하고 막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완벽하게 검증된 식재료가 몸에 딱 들어와서 티스푼 하나 분량의 혈당으로 통제되는 기적 같은 화학작용도 살펴봤고요.
저항성 전분 얘기도 재밌었죠.
네, 맞아요. 또 계곡물 한 모금 마신 거랑 제대로 씹지 않는 습관, 그리고 휴식 없는 긴장감이 어떻게 장을 망가뜨리고 엉덩이 신경통을 유발하는지, 나아가서 그 체중 강박이 어떻게 뇌를 속여서 호르몬을 싹 끊고 뼈를 녹여버리는지까지 진짜 쭉 추적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이 여러분께 남기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험준한 산을 달리는 트레일러여나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섬세하게 조율된 생명공학 시스템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싸구려 가짜 연료가 아닌 진짜 영양가 있는 연료를 원하고요. 끊임없는 긴장 상태가 아니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부교감 신경의 휴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는 오늘 하나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목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고 마트에서 음식 고를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식탁에 오르는 사과 한 알, 고기 한 점의 유통 과정을 감시하고 그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려고 진짜 인공지능의 컴퓨터 비전에 딥러닝 같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기술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잖아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완벽하게 검증된 음식이 우리 입으로 딱 들어온 후에는 어떤가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마른 체형에 대한 강박, 아니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연료 좀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스스로를 굶기고 학대하곤 하잖아요.
뼈 아픈 지적이네요.
만약 우리가 저 외부의 글로벌 식품 공급망의 오류를 잡아낼 때 쏟아붓는 그 엄청 엄격하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집요한 애정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신의 내부 시스템을 돌보는 데 똑같이 적용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내부 시스템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금 충분히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몸이 내보내는 데이터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칩니다.